말씀 같이 한번 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이와 같이 한 장소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특별히 이 시간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 지난주에는 추석도 있었는데 뭐 추석인지 모르게 지냈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면 어느 때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느끼십니까? 아,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는 가졌는데 누구는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한 것을 나는 갖고 있고, 아, 그래서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아, 머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러울만 하죠. 머리는 똑똑한데 외모는 영 형편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외모는 우월한데 돈이 별로 없고 재정이 없고, 돈은 많은데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가정은 평안한데 건강하지 못하고, 건강한데 머리는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 남이 가지지 못한 걸 난 가지고 있고, 또 내가 가진 걸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고, 뭐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못 가서 또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만 가진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다 갖춘 사람이 있어 보이고, 또 나를 볼 때나 또 뭐 가까운 사람을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는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신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일상에서 우리가 다루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사실 오늘 주보에 제목을 넣고 나서 제가 후회된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보다 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서, 인간이 가진 운명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 하나도 뭐 거리낌이 없습니다. 전혀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멘으로 답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설명과 납득과 이해를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쉽게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있지요.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의심을 가지기도 하고 질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옛날이라 봐야 뭐 몇 년 안 됐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속에서 의심을 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분도 믿어. 믿어야 되는 거야. 그냥 덮어놓고 믿어. 닥치고 믿어. 그냥 무작정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또 진리에 대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의구심을 품고 질문을 가지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어떤 그런 인식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신앙 그러면 우리가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뇌를 비워놓으시고 앉아계시면 안 됩니다. 어느 한 아이가 밖에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점심때도 거르다가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거는 속이 비어서 그런 거란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다음날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계신 겁니다. 어머니 잠깐 나가셨어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란다. 내가 지금 머리가 아파서 기다릴 수가 없단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에요. 머리가 비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머리가 비인 상태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설교 시간만 되면 머리가 아프신 분들, 머리가 비어서 그렇습니다. 시험 때가 되면 머리가 아프신 분들, 그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문서로, 그냥 달달달 외우는 주문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은 아무리 설명이 좋고 납득이 되고 이해가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그 결정적인 부분을 넘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깨닫도록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볼 때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나 설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에도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전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으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8절을 한번 가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대비하고 있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부분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조건부가 달려있고 결국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아서 심판에 이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신적 사랑이라 그러면 그 사랑의 범위에는 한계가 없을 것 같아요. 광범위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지옥 속에 떨어뜨릴 심판받을 자들을 보내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다. 그게 어디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이야기요. 또 무신론자들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만큼은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이 확실한데 그런 물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망설일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애써 없애려고 하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목사 중에서도 이런 책을 낸 적이 있죠. 지옥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지옥이라는 분이란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옥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목사는 사죄하고 그 책을 전량 수거한 것으로 제가 얼핏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있는 캐톨릭의 교황이 하는 얘기가 신의 자비는 한계가 없다. 예수님께서 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양심을 따르면 천국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심판이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모순 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점입니다. 다른 쪽으로도 문제 제기를 한번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18절에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면 19절과 20절은 믿지 않는 자의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잘 보시면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고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은 전적인 그들의 선택이요 그들 안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